총선 이후에 집값이 뭐 큰 변화가 있다 혹은 없다 뭐 어느 쪽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총선 전에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뭔가 달라진 게 있어야 사실은 어떤 시장의 반향이나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거래량이 줄어들고 시장의 가격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떨어지게 된 현상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기본적으로 수요의 종말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수요라는 거는 이제 부동산에서 수요는 사람들이 사고 싶다는 마음 플러스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정도가 돼야 그 물건을 정말로 소비할 수 있는 수요할 수 있는 수요층이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이제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간 상태고 그동안 그나마 시장에 유입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대출이라는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를 하면서 사람들이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받아서 시장에 들어와 줄 수 있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어떤 대출의 환경 자체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제한적인 상태로 가고 있고 이 상황이 이제 뭐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총선이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지금 그동안 갖고 있는 문제들 심각하게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시간적으로 지금 늦추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본격적인 시장의 어떤 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되면서 지금 어떤 현실과 시장에 이제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조정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지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수술을 하려고 이제 환자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의사가 오기를. 근데 의사가 아직 타이밍상 지금 당장 시작하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대기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 본격적인 수술이 되면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벌어졌던 부작용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내려가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값 하락은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고 그거는 총선이라는 어떤 계기와 관계없이 계속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일단은 잠깐 멈춰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제 기존부터 우리가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경기가 얼어붙게 되고 또 시장이 침체가 된 그 시그널을 줬던 요소들이 뭐 해결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기업의 어떤 PF 부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들의 소득이 불과 뭐 1, 2년 사이에 두세 배가 늘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금리 인하라는 시점을 기다리면서 또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좀 끌어온 상태거든요. 그럼 총선이라는 이슈가 있는 거는 총선 이후에는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주도적으로 끌어갈 계층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장 지금 무언가를 하지는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그냥 끌고 가고 있는 거지 이 개별적인 어떤 개개인 사업장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사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뭐 지방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고 또 지방에서 자금 지급을 못해가지고 지금 부도 처리되고 있는 건설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역대 최대 수준으로 한 달에 뭐 거의 뭐 7, 800 군데씩 지금 없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시장 상황이 뭐 지금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총선이 지나면 뭔가 엄청 달라질 수 있을 거다. 또는 금리가 내리면 시장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거다.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사줄 수 있는 돈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사줄 수요 자체가 너무나 큰 대출을 끼고 샀고 그 대출도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소득 수준을 보지 않고 빌려준 돈을 끌어와서 지금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 물건을 누구한테 팔아야 되는데 새로 사줄 사람은 그럼 그만큼의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느냐 이런 환경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결국은 누군가는 손실을 확정하고 누군가는 파산을 하든 회생을 하든 이런 절차를 가지 않으면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PF 문제 또한 지금 이제 예전에는 PF 같은 경우 이제 브릿지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3개월 연장 이런 식으로 뭐 세네 차례 연장을 하면서 1년 정도를 보냈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새로운 어떤 사업성에 대한 분석 기준을 정해서 이 기준 엄격한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들만 살리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들은 자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구조로 가겠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전망이 뭐 그러면 시장에서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고 이 상황을 정말 돈이 많고 또 투자자들이 많아가지고 적정 수준에서 이 가격을 받아줄 수 있는 수요가 있다라면 지금과 같이 급격한 어떤 가격 조정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지금 실제로 이제 공매 나온 것들 보면 쉽게 낙찰되지 않고 있어요. 10%도 안 되잖아요. 지금 공매 낙찰률이. 그만큼 가격 조정이 폭이 크지 않으면 시장에서 어떤 환가될 수 없는 이런 물건 문제들을 안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럼 그들 또 이제 분양도 굉장히 미루면서 시간을 조금 이연시킨 부분도 있는데 분양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이유는 더 이상 이연시키기에는 어떤 금융비용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한 비용 자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밀어내기식으로 지금 분양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총선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이런 조정의 절차를 본격화하는 시점이 될 거고 그런 게 시장에 현실적으로 어떤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총선 이후 더 떨어진다는 쪽은 이제 PF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반대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정부가 내놓았던 각종 정책이라든지 뭐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예로 드시기도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결국은 시장에서 수요해줄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기성세대들 뭐 주변에 많으실 건데 보면 지금 이제 집을 또 추가로 더 사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갖고 있는 부동산에 정리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다른 방향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시장이거든요. 이유는 출산율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0.6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이 집들이 계속해서 수요해 줄 누군가가 있을 거다 또는 그 가격을 지지해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꺾여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폭등기만 겪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를 수도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기성세대들은 오히려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게 실질적으로 매물의 적체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환경들을 봤을 때는 지금 정책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이걸 감당할 것인가 말 것인가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동력이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오고 있는 부동산 데이터들을 보면서 좀 여쭤볼게요. 먼저 아까 수요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실제로 매물 그래프를 보면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물이 계속 많은 상태예요. 뭐 어떻게 봐야 될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시장이 이제 항상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상승기에 했었는데 공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새로 지어지는 집들만이 공급이 아니라 기존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갖고 있는 것 외에도 어떤 투자의 목적이라든가 자본 이득을 위해서 갖고 있는 물건들을 시장에 내놓는 것 또한 공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해서 오른다는 상승에 대한 기대가 많은 시장이라면 현재 좀 감수를 하고 어떤 비용을 지불하면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매물로 내놓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현재 매물이 쌓이고 있다라는 거는 그런 기대감이 예전보다는 많이 꺾인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매물이 쌓이면 이제 가격이 자연적으로 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이 조정되는 상태가 왔을 때 그럼 수요하는 입장에서 그 가격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구조라면 계속해서 뭐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도 활발해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매물이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은 많은 시장이고 살려는 사람은 그 가격에는 아직까지 수요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관망하고 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방매되고 있는 물건은 쌓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매매 수급에 관해서도 이제 지수가 많이 발표가 되는데 100을 보통 기준으로 해서 100에서 200 사이가 매도자가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시장 그리고 100 이하 같은 경우는 매수자가 훨씬 우위에 있는 시장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직도 100 언더로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 가격이 많이 조정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그 상황에 비추어 보면 다시 이제 거래가 막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로 봐서는 아직도 조정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을 잠깐 보겠습니다. 1월 달에 조금 올랐다가 뭐 2월 달 비슷한 수준인데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서울 아파트 거래량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추세로 일단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2년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 1,000건 미만으로 떨어질 정도로 정말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 거기에는 이제 공적 기관의 거래까지 포함한 정도의 수요였는데도 불구하고 1,000건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작년에는 이제 정책 자금이 대거 풀리면서 초창기에는 일단은 대환의 용도, 전세 자금이라든가 이런 데 쓰느냐고 대출을 받았다면 나중에는 이제 매매 수요까지 조금 유입이 되는 현상. 그러면서 거래량이 소폭 회복이 되다가 9월 이후에 또 이제 그 기금이 소진되면서 이제 거래가 또 사라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에는 거래량이 이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가 올 초에 잠깐 또 거래가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지금 다시 또 이제 약간 소강 상태로 가고 있는데 이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이제 가격의 조정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하는 수요. 그래서 급매가 소진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랜 기간 방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팔리지가 않으니까 호가 자체를 낮추는 현상. 그래서 이제 급매 아니면 아주 초초 급매만 거래되는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가격이 내려가고 실질적으로 낮은 과거 고점 대비해서 상당 부분이 조정됐다라고 판단하는 수요들, 그런 실수요자들 내지는 또 이제 과거에는 이제 갭이 차이가 컸었잖아요. 전세 대비 매매 가격이 향후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면 매매 가격이 더 전세가 대비해서 높게 형성될 수가 있는데 이런 갭도 조금 줄어들면서 일부 수요로 유입이 되는 현상. 그래서 조금 거래량이 늘어나긴 했지만 이 거래량 자체가 평년 평균의 거래량 대비해서는 그렇게 뭐 많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시 회복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스크를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계속 하락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봤고요. 또 그 반대쪽 얘기들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집값 바닥론으로 갭 투자가 늘고 있다. 뭐 GTX와 관련된 일부 지역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기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나중에 어떤 시세 차익을 바라는 그런 투자 방법이 갭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버리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전세 제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지금 사실 사회적으로 역전세 문제 굉장히 심각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문제는 현재 진행형인 상태거든요. 그리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 또한 분양가 대비해서 지금 시세가 또는 호가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도 당장 그 분양가를 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세로 이 물건을 소화시키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 갭 투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런 전세금 반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그 여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집주인이 되는 형태, 이런 형태가 늘어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사람들은 지금 갭이 많이 완화가 됐으니까 지금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일부 참여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그런 투자가 많이 늘어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아직은 이제 그 서울 도심권이나 또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이런 집들의 집값 절대적인 집값이 너무 높고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들어갈 수 있는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좀 낮은 수준이고 네. 그리고 GTX 호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개통이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일부 수요로 유입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장에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기본적으로 중장년층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아직까지 심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런 시장에서 일부가 이제 투자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유입된 현상,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이걸 갖고 전체를 재단할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하반기 금리 인하 때문에 나오는 총선 이후에는 그걸 반영해서 집값이 뭐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시장이 굉장히 거품이 많이 생기게 됐던 이유가 초저금리의 상황, 그래서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쓸 수 있는 환경이 꽤나 장기간 유지가 됐고 이를 활용했을 때 또 그만큼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경험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금리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미국에서 뭐 6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시장의 기대거든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고 당장 6월에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폭이 뭐 지금 올라간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폭만큼 급격하게 하락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되는 시점, 즉 피벗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에 맞춰서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쉽게 금리를 내리기가 어려운 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가 지금 2%포인트 이상을 보이고 있는 게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우리가 또다시 금리를 내린다면 이 역전차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상황이 될 거고 이는 환율이나 이런 부분에 큰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일단 걱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가적인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그런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입장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인플레이션의 현상이 아직까지 지금 잦아들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물건을 이제 수입해서 사용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수입 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데 유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뭐 연말이 되면 뭐 배럴당 $90가 갈 거라는 이런 예측도 있을 정도로 어떤 물가의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확실한 시그널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거기에 또 지난달에 발표된 수치가 3%대를 보였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이런 걸 봐서는 당장 미국이 뭐 피벗에 들어가더라도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서 급격하게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우리는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더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초저금리 상황 이전부터 어떤 집값의 상승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대출에 대한 부분이 급격하게 늘어난 상태고 그 부분이 이제 가계부채가 GDP 대비해서 100% 수준 또 기업부채도 110%가 넘어가는 수준으로 기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출의 규모가 늘었고 또 PF 산업이 많이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많이 늘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작용을 하다 보니까 부채의 규모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 근데 부채가 큰데 앞으로 뭐 부동산에 대한 기대치는 아직도 꺾여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또 대출을 많이 풀어준다고 하면 너도 나도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 상태, 즉 대출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출을 이제 줄이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줄이는 거는 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증가되는 속도만이라도 완만하게 갈 수 있는 이렇게 지금 정책 목표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렸다가 또 역으로 다시 대출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금리 인하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 오더라도 또 얼마 전에 은행권에서 발표된 걸 보면 가계부채 관리 부분 때문에 금리 가상금리를 올리는 이런 조치를 한 은행도 있고 이렇게 지금 실질적으로 건전성에 대한 관리 부분이라든가 대출의 규모에 대한 관리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그렇게 쉽게 내려가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금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내려간다면 아무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동산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니까 또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 사람이 생긴다면 근데 또 문제는 대출의 어떤 그 제한이 또 걸려 있잖아요. 네. 과거에 이제 빚을 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보지 않고 빌려준 규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금리가 내려서 대출을 많이 받고 싶어도 사실은 소득 기준을 따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더 많은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환경.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져도 실질적으로 자기 소득 대비해서는 예전만큼의 대출을 끌어낼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집값을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집값에 미칠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이 얼마나 뭐 받아갔다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뭐 예전에 나와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이 더 지배적인데요. 여전히 그렇게 보고 계신 거죠?
기본적으로 신생아 대출에 이제 활용된 게 어디에 활용됐느냐가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초창기에 이제 처음에 이제 오픈되자마자 거의 2조 넘게 2조 8천억인가 이 정도 이제 사람들이 몰렸는데 80%가 대환 대출의 용도로 이 정책 자금을 활용을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누군가 신규 수요로 집을 사주기 위해서 애를 갖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조건에 맞는 우연히 이 조건에 맞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에 대한 무게감을 줄이기 위한 대출로 활용하고 있다. 네. 이게 지금 수치로 나타나고 있고 이들 중에 일부가 수요로 유입될 수는 있지만 수요로 유입될 수 있는 어떤 그 계층 자체가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값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전세값이 계속 오르는데 이게 뭐 집값을 밀어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값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전세값이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제 전 대비해서 이제 변동의 수치로 봤을 때 상승했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전세 지역들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아직까지 역전세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전세라는 거는 그 지역을 실제로 수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살아주고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전세가로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전세가를 그동안 과거에 있는 자기 자본으로만 활용했던 그런 시대에서 대출을 활용해서 들어오는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품이 생겼고 또 임대차 3법이라는 제도의 어떤 도입 과정에 있어서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부 새로 신규로 집을 구하는 경우에 좀 과도한 전세금을 이제 형성해서 또 그걸 레버리지 삼아서 갭 투자가 또 횡행을 했던 이런 시기가 이제 2년 정도 지나서 다시 또 이제 전세 집을 내놔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계속 오를 수만은 없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과거에 있던 집들도 매물로 나오고 있고 또 그동안 화랑기에 분양했던 수많은 물량들이 지금 입주 물량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강동의 예를 들면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11월에 이제 준공 예정인데 3월부터 지금 매물이 엄청나게 나와 있잖아요. 한 달 사이에 20% 가까이 증가하면서 그리고 처음에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가끔씩 모니터링을 하는데 아침에 7억 6천 전세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7억 2천 오후에 보면 7억 2천 전세로 바뀌어 있고 이 정도로 가격이 조정이 지금 심하거든요. 그만큼 당장 시장에서 돈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는 시장이고 또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안 되고 유예가 됐잖아요. 이 얘기는 실거주 의무 조건에 해당되는 물건들이 이제 지금 다 입주하는 시기가 도래하는 딱 그 시점이거든요. 이런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전세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로 입주가 늘어난다는 거는 기존에 살던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실거주하기 위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기면 기존 집이 전세로 나온다는 걸 의미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에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지금처럼 잠깐 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예전처럼 막 전세값 때문에 뭐 줄을 서서 가위바위보를 한다든가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